벌써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됐네요. 열 번째입니다. 근데 열 번을 꼬박 다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주 독한 분들이.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나 물건을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가장 소중한 거. 가족도 있고, 뭐, 내 재산이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 내 생명 같은 거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어요? 자, 그걸 어떤 그 존재나 그 물건이나 그 상황을 누군가가 여러분 코앞에서 지금 죽이고 부수고 빼앗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걸 누군가가 지금 그 존재를 죽이고 부수고 빼앗고 있어요. 이제 내 앞에서 소멸시켜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앞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고 또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며 애써 모은 재산을 일거에다 불태워버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존재를 제압할 힘이 있어요. 내 소중한 걸 지금 막 불태우고 죽이고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제압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죽여야죠. 그건요. 내 걸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죽이고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안락하게 만들어주시기는커녕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죽이고 빼앗아 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생명 같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죽이고 싶은 게 죄인들의 본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그들의 자식이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었나? 혹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수님이 그거 뺏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익스텐션, 나의 익스텐션이요,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식도 결국 나고 내 부모도 결국 나예요. 나라는 나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나를 구축하고 나를 규정하는 그런 것들, 그건 다 납니다. 나. 내 재산도 나고 내 명예와 인기도 바로 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면 내가 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게 나니까. 내 생명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살찌우고 구축하기 위해서 내 외부의 것들을 내 나라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겨서 나 자기화 시켜요.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저희 교회 청년부 아이 하나가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새파란 나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견디며 사는 거죠.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그냥 불의의 사고든 뭐든 내 앞에서 그냥 없어졌어. 소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도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 믿은 게 확실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이 고해 같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첩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만약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다면은 이 아이가 이 교회 같은 인생을 다 살아내지 않고 아 일찍이 졸업학점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은 우리가 진짜 그 자녀를 객관적으로 정말 사랑한 거라면 나의 존재의 확장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가 객관적인 사랑에 의해 사랑스러웠던 자라면 그 아이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인생의 고해를 다 통과하고 한 90살 돼서 가는 게 나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사랑했다면 그 아이가 먼저 하나님께 불림받아 간 그게 오히려 그 아이에겐 복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으니까. 그러나 이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 아이 먼저 그렇게 천국에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존재,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존재를 나의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사랑하는 거지 절대로 객관적인 사랑으로, 참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진짜 하늘의 사랑은 그의 유익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가 유익하게 먼저 천국 갔는데 내가 슬프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목숨 걸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목숨이 요만큼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손해가 되면은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고로한 사랑,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관계와 소유를 끌어당겨서 그렇게 나 자기화시켜 사랑하는 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러 오시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의 실존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이제 하나님과의 초월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로부터 늘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 생명력이 뭐라 그랬어요? 첫 시간부터 온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라크라 그랬죠.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을 받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존재가 이 바라크 복으로부터 하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이 됐죠. 지가 떠났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한번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볼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떠난 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갇혀버린 상태, 초월과 연결되어 비로소 존재여야 하고 가치여야 하는 그 존재가 초월과 단절이 되어서 땅에 갇힌 상태를 땅, 지, 감옥, 옥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 지옥을 하나님이 떠난 뻥 뚫어져 버린 밑바닥이 없는 공허, 심심함, 권태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허, 그 불만족, 그 행복하지 않음, 그걸 한문으로 무저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밑바닥이 없는 굴뚝 같은, 밑바닥이 없는 동굴 같은 그 공허를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살아요. 근데 그걸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 관계 이런 걸 전부 그 구멍 속으로 끌어당겨 넣는 거예요. 채우려고, 만족스럽게 채우려고. 성경이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다른 것들로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사유, 행위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오셔서 바로 그걸 방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셔서 그걸 방해하시고 당신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만 행복할 수 있고 나로만 비로소 존재일 수 있고 나로서만 너는 가치일 수 있다를 가르쳐주시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들은 죽은 상태라고 했고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자기 생명은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쌓고 있는 모든 스펙을 포함한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이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요. 왜냐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그 자리에 이 관역이 벗어나서 엉뚱한 관역으로 향하는 그 상태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그랬죠. 그 하마르티아를 한글로 바꾸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정확히 번역하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채워지고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그 상태, 하마르티아가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같이 여기는 당신 백성들의 잘못된 목표 지점을 폭격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예수만 믿어야 돼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긴 모든 소유, 관계, 재화 이 모든 걸 다 자기 목숨이라 그래요. 그걸 잃는 잔 살 것이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검으로. 그리고 그것도 양날선 검으로 오시죠. 요한계시록 가면 계시록 가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이 선 검이 막 튀어나오죠. 그게 말씀입니다. 또 사사기에 가면은 거기 사사 중에 하나가 에훗이 에글롯을 죽일 때에 오른쪽 다리에서 검을 뽑는데 거기에 양날선 검이 나오죠.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사사기 강의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다 예수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검으로 오셔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과 어미, 아비와 아들 이런 관계를 끊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이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 시집간 사람은 시어머니와 불화할 일 없겠네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나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관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준 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족, 내 사랑,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가장 가까운 천국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내 자식 사랑하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야망을 그에게 투영시켜서 그가 교회에 안 가도 괜찮고 교회는 대학 가서 가. 그리고 너 시험 보기 전에는 절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과외 6개, 7개씩 시켜가지고 그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내 야망을 계획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마 같은 거짓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걔죽으면어떡할까요대학가기전에예수안믿고떠나면어떡할거예요 I don't care 죠그건요그거사랑아니란말입니다성도의사랑은성도로서내형제와자매로서천국가족으로서그를내목숨걸어사랑하는자가되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먼저부모와그리고자식이자기의가족들에게가장먼저챙겨야할것은내아내가내남편이내자식이내부모가올바른복음올바른진리의말씀을붙들고있는가에먼저관심을가지셔야되는거예요그러면그까지거과외주일날하루안간다고요그의인생이바뀌지않아요우리누누이살펴봤지만역사라는건인생이라는건묵시가시간속에확펼쳐진거거든요이미하나님의백성이갈길은묵시속에서정해져있는거예요여러분어디로가게돼있어요성도가맞다면천국으로가게돼있어요목적지묵시는완료되어있고이완료된묵시가역사속에서확펼쳐지는것을우리가그역사라고하는데인생이라고하는데우리가그걸안다면여기에서우리가하나님섬기는시간을빼서내가다른거에열심히투자한다고해서이목적지가변하지않아요그러나어제말씀드린대로가타리와들레지의그노마디즘에서우리가살펴본것처럼우리가선에관심을갖지않고이선을통하여목적지로가는그길에내인생에찍히는점에관심을갖게되면그점이선을먹어버리게되면은우리는목적지를잃어버리고현재내삶에찍히는점에관심을갖게돼요그때고통스럽습니다인간은요왜내속에이뻥뚫린공허는하나님이채워줘야되는데아무리무엇으로채워도채워지지않기때문에늘조바심만나게돼요여러분저는요고3때까지교회에서5일을있었거든요물론그때예수잘믿은건아니지만그냥그만큼열심히했어요그냥요중학교때부터어른성가대했고그때당시에찬양예배뭐이런거없었는데제가6학년때부터기타쳤거든요그때찬양이라고는내게강같은평화뭐이거밖에없어나는구원열차올라타고서이런거그런거밖에없었는데도중고등부때계속찬양인도도하고주보같은거그때는전부이렇게기름종이에써서밀었잖아요그거다밀고그러니까일을이렇게하다해버릇하면꼭걔가다하게되더라고요고3때도5일을교회에있었어요교회에있는시간빼고나머지공부하면돼요그런데여러분이교회안보내고과외보내놓고여러분교회와있는시간에걔네들여러분공부만할것같으세요차라리교회데리고오세요저는그래서예배당에 가서교회가느라고애가뭐서울대떨어졌어요나는5일간교회가있는데서울대붙었다차석으로이놈아거짓말이에요시간이없어서공부못하는게아니라어디에집중하느냐가문제예요여러분우리는그사랑을해야되는거예요얘가얘의영원한생명을위해서지금내가무엇을하고있는가를보세요그게아니라내야망을얘에게서지금성취하려고하고있는그런내모습이발견되면나아니구나라고잠깐멈추시란말이에요스탑그리고생각을하셔야죠진짜내가얘를사랑하는건가아니면지금도끼로쩍쩍찍고있는건가그거애죽이는거잖아요하나님나라의백성의관점으로봤을때그거죽는거죠그건요영혼이말라가고있는건데그렇게해서사람다운사람이되지못하고그냥실력만좋은그런사람이되면그거는흉기입니다사회의흉기나의목적과야망을위해서실력만키운그런사람들은흉기일뿐이에요이세상의흉기어떻게해서든지이겨야된다라는흉기잖아요우리가우리자손들을그렇게키우고있지 않습니까여러분하나님이 그걸 끊어내려 오시는 거예요. 내가 못 놓으면 하나님께서 자식과 부모, 부부 요 관계 속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질투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곳이 욥기예요.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멋진 소리 했지만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게 들통났죠. 하나님 앞에서 욥이요 재산, 건강, 와이프, 자식 다 잃어버려. 친구까지, 일까지. 요게 우리가 지금 나라는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욥기에서 명확하게 집어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욥이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자식들의 머리수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혹시 얘들이 잔치 속에서 잘못했을까봐,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에는 왔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죠. 욥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욥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마누라 두 번씩 팔아먹고 그런 것도, 나는 적어도 너 같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 가잖아요. 근데 욥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언제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흙깃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재물을 탐한 적이 있어요. 욥이 막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게 욥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래, 얘에게서 한번 자기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갖고 있는 그걸 한번 끊어보자 얘가 어떻게 나오나. 마귀를 시켜서, 사단을 시켜서 그걸 끊었습니다. 하나하나 끊어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욥이 점점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건 왜 나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뺏어갑니까? 라는 거예요. 욥에게서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었다면 뺏어 가던 말던 욥은 그렇게 원망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걸 다 뺏어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은연중에 그게 나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게 딱 발각되자마자 찾아 내려가시죠. 내려가셔서 너 하늘에 우박창고 어디 있는 줄 알아? 너 내가 이 땅 만들 때 어디 있었니? 악어 만들 때 어디 있었어? 계속 물으세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붙들어야지 네 행위 그리고 네가 쌓은 스펙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끊어져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 마누라도 없어, 친구도 없어, 자식 다 죽었어, 그지 중에 상그지 되니까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그 지점으로 끌려 내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났는데 그게 점점 더 좋아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결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청결이 뭐냐면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화장실 바닥을 락스로 빡빡 닦아서 그냥 깨끗이 설거지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빔밥 비벼주면 점심 식사 그렇게 할까요? 오늘 거기서?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불결이, 쓰레기예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서 거기서 인류 요리사가 와갖고 밥을 볶아줘도 그건 흘린 거예요. 화장실 바닥에 흘린 거라고요. 밥은 좀 지저분해도 밥그릇 안에 있어야 청결인 거예요. 그게 밥상에 떨어져도 불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식, 재물, 돈, 명예, 일 이런 거에 가 있으면 그걸 불결이라 그래요. 청결은 내 마음이 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자리를 청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리라가 욥기인 거예요. 근데 그 청결은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의 존재, 내 나라, 내 왕국에 벽돌로 쌓아놨던 걸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는 방식으로 청결이 우리에게 온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지금 부수고 죽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를 향해 칼을 뽑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에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경고쳐주고 이런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희망은 내가 내 과거를 근거로 하여 미래에 되고 싶은 나까지의 활주로를 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고, 소망은 이미 변할 수 없는 나의 그 희망, 불변할 수 없는 종결된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 이루어져 있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은 그 소망에 의해 개별적 희망들이 점령당하여 먹히는 삶이에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부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은 소망에 의해 희망을 기각당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희망을 위해 일로 매진하느라 소망을 잊고 사는 게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요. 하나님이 그걸 잘라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아파요. 왜? 제가 선풍기 아줌마 이야기 해드렸죠. 콩기름 공업 유지 안에다 넣으면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스며들어요. 얼굴이 이만해졌는데 열어보니까 콩기름 공업용 유지가 다 살과 핏줄과 붙어서 엉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 더러운 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살과 피와 뼈가 잘려가고 뽑혀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임한다 그러죠.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연적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 그 선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토부,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언어라 그랬죠? 그게 선이에요. 토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딱 제자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분으로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걸 다 받는 존재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게 사바스 안식이고 그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병 안 고쳐주면 40일 굶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게 사바스라고 그랬죠. 제자리에 앉다.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앉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재화, 힘을 우리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정복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시킵니다라고 내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졌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잖아요. 그걸 아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예수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이제 드립니다. 난 다 당신 거예요. 그걸 헌금이라 그래요. 몇 푼 내놓고 잘난 척하고 이게 헌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있으면 도로 찾아가세요 그래요. 도로 찾아가세요. 다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복음을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헌금한다면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거 내는 만큼 내 의로 쌓이거든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복음을 모르고 헌금을 하는 만큼 내 의로 쌓여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이 여기에 딱 두 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헌금이 500명인데 헌금이 여기에 반도 안 돼요. 어른이 500명인데 여기 반도 안 돼요. 근데 괜찮아요. 많아봐야 사고만 나지 별로 필요도 없어요. 전기세 내고 렌트비 내고 목사 생활비 주면 돼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 선교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선교 간다고 해서 거기를 막 침략하고 오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 마구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 나 갈 때 많이 울어야 돼. 그리고 자기도 감동해. 울어주면은. 그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야, 내가 떠났는데 우는 사람이 다 있다. 그걸 침략이라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그리워하게 돼요. 그걸요. 예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왔던 그 사람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영광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온 돈, 그 사람이 갖고 왔던 이 세상의 이기 이런 것들 기다리는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가서 그런 짓들 하고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올 때 걔들이 울었다고 성공이래. 우리가 전한 예수가 어떤 예수였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어. 봐, 나를 봐. 나 홍콩에서 왔어. 알아, 홍콩? 니네 화장실 문 없지? 거긴 다 있단다. 밥이 이게 뭐야? 티셔츠, 야, 야, 이쁜 거 갖고 왔어. 입어봐. 좋지? 예수 믿으면 이런 거 갖게 돼. 사기입니다, 이거요. 침략인 거예요, 그거는요. 선교 아니에요. 예수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가서 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자, 그게 복음이라면 이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그 행위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이 뭔가를 함께 상고해 봤잖아요.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도록 선택이 되어진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모든 가치와 힘이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빼앗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까지 전해줘야 돼요.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 말까지 전했는데 누군가가 온다면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전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가머니설로 그냥 끌어다가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통 가라지들 천지인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끌어다가 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단지 교회의 세력 확장일 뿐이에요. 머릿수 하나하나가 힘이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까지 감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전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 교사 출신인데, 거기에 더 보태져야 돼요. 그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3,000명 이상에게 결신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반포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에 나가서 훈련생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외워갖고 전한 다음에 결신기도까지 시키고, 저 지금 다 쫓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끝까지 전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이것까지 전했을 때 당신들이 그 결신기도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것까지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매장하러 갈 때 LA는 로즈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저는 묘지 같은 데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시원하고 쾌적해요, 또. 근데 거기 가면 꼭 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묘지 위에 서서 실제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왜? 죄의 삯이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제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되었거든요. 그거 믿으세요?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상 전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해버리죠. 근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묘지가 쭉 열리더니 누군가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더니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복음 전한 사람이 깜짝 놀라죠. 진짜 나오네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자기를 부인당해야 하고 내가 힘으로 쌓고 있는 걸 다 털려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라고 다 전했더니 누군가 진짜 그래요? 그럼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쫓아왔다고 해보세요. 무덤이 열린 것보다 더 멋진 기적이에요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 힘에 올린 세상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마음이 이제 털려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좋다고 쫓아와요. 그거 더 살찌게 해줄게. 병 다 낫게 해주고 재산도 늘려줄게. 그러면 온다고요. 근데 그건 사기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까지 전했는데 누군가가 왔어요. 그때 우리가 봐라 내가 전도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뭘 삶어요? 찔러봐? 뭘 찔러봐요?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건요.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봐라 예수 믿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먹히는 자로 왔는데 너 예수 믿고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너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래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되니? 아무리 그냥 아무 때나 때려도 괜찮은 그리고 내가 아무 때나 심부름을 시켜도 괜찮은 그냥 그런 약한 자가 되는 거야? 그냥 뭘 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계속 밟아줄게 이런 사람과 그래요? 그 삶이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약함같이 보이는데 왠지 그게 생명 있는 삶 같은데요 하고 오는 사람들과 딱 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주 소수예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장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그래요.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우리가 힘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서 이리나 늑대에 불과한 그들 위에 군림하며,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을 얻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너 늑대 이리 사자 시켜줄게, 와, 병 걸렸어 낫게 해줄게, 와, 가난해 부자 되게 해줄게, 와, 방법 가르쳐줄게, 긍정적 사고해, 긍정의 힘. 그게 전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니까요. 그 말은 양은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요 심지어 파리가 코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거 하나를 뿌리치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코 속에서 구데기가 자라는데도 그걸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양이거든요. 그리고 양을 발랑 눕혀놓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또 그 양을 배고픈 이리들에게 보내는 걸 전도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죠? 가서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약한 자로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양의 자리로 이리와 늑대들이 내려온다면 그게 진짜 전도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뱀은 나쁜 거 아니에요? 간교한 자 아닙니까? 뱀이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지혜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적이 있었죠. 창세기 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야, 네가 왜 피조물로만 살아야 되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자리 떠나. 이게 뱀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건 내가 양으로 너희들을 이리에게 보낼 때 이리들이 반드시 너희를 물 거야. 그때 너희는 여전히 힘의 원리 속에 젖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변신해갖고 이리나 호랑이로 변해서 같이 응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거야. 그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말은 뱀이 너를 네 자리를 떠나라고 미혹해도 너는 그 지혜를 뛰어넘어, 아니야 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양의 자리에 있으란 뜻이에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뭐예요? 창세기 때 노아가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내보냈죠.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냈어요. 7일 후에 올리브 잎새 물고 돌아왔어요. 아, 아직 안 말랐구나. 다시 보냈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노아의 뜻을 정확히 간파한 게 비둘기예요. 노아가 알고 싶은 걸 정확히 알려준 게 비둘기예요. 근데 까마귀는 나가자마자 어디가 있었을까요? 비둘기는 앉을 데가 없어서 돌아왔거든요. 까마귀 어디 갔을까요? 까마귀는 온통 이 세상에 기식하는 것들이 전부 죽어서 시체로 쌓여있을 때 그 시체 뜯어먹고 거기에 앉은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내가 양으로 이리의 세상에 내려갔는데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죽은 시체, 죽은 고기들이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맛있어요. 그때 그거 덥석 물면 이리 되는 거예요. 까마귀 되는 거예요. 그때 뱀의 지혜로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네 삶에 개입하러 들어오는 거다.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너를 돕는 자로 파라클레이토스로 네 삶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요 앞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이요, 양의 무리에서 한번 떨어지면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그 99마리 중에 한 개 있잖아요. 하나 나갔다 오네. 개는요 왜 떨어지냐면, 양은 어떨 때 떨어지냐면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걸 놓치면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목자가 필요해요. 나를 누가 끌어줘야 졸졸 쫓아가야 살아요, 양은. 그런데 맹수들, 독수리 같은 맹수 보세요. 100m 위에서 정확하게 쥐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어요. 양은 자기 비전, 자기 야망 못 가져요. 양은 지독한 근시여야 돼요.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의해 희망, 비전을 점령당하는 게 양의 삶인 거예요. 하나, 맹수는, 이리, 늑대, 호랑이, 독수리는 먼 비전을 내다보면서 내한테 목자가 왜 필요해? 내가 달려갈 거야! 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그 맹수들에게 푸른 초장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건 뭐예요? 배경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죽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 맹수는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절대 만족 못해요. 근데 다윗은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만족했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난 여기서 만족해요. 왜? 난 양이거든. 양은 풀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목자 뒷꽁무니만 안 놓치면 되는 건데, 맹수는 멀리 보고 뛰어가서 고기를 움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맹수의 팔을 꺾고 눈을 뽑아 하나님만 의지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뱀의 지혜, 까마귀의 지혜, 맹수의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니예요. 다 우리가 양으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지금 이리와 늑대와 고랑이, 사자, 독수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가 쉴만한 곳이 안 되는 거고, 푸른 초장이 편안한 쉼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공히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아무리 교회 부흥에 관심 없어요 그래도 아침에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어떤 사람 안 오면요, 설교하다가도 계속 찔려. 거기만 이렇게 보게 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안 왔지? 막 이렇게. 우리는 늘 맹수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내 야망, 내 비전, 내 나라의 구축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신대요. 개입해 주신대요. 들어와서 그거 하나님이 같이 끊어주시겠대요. 내가 비록 아파도 그거 끊어내야 선풍기 아줌마 옛날 얼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년들 10명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제가 청년 아이들 10명, 우리 현철이가 그 개척 멤버인데, 요만한, 지금은 뭐 이제 내일 모레 장가 갈 나이가 됐지만 당시에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할 땐 다 애들이었거든요. 20대 초반. 그 아이들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파릇파릇 푸릇푸릇했겠어요. 청년들은 선동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주면 피가 끓어서요,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뭐든지 다 하려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가 계속 비전과 야망을 쳐버려. 지 친구 전무 목사는 계속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지는 계속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코스타에서 둘이 만나갖고 대판 싸웠죠. 애들이 내려가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코스탈 제가 망치고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항상 길을 따라 제 길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걸 품어안는 바다. 유독 인간만 위로 위로 기어 올라가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기껏 올라갔다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바위가 또 굴러 내려가. 다음번엔 되겠지 하고 또 굴려 올려. 왜 이 공허가 그 무엇으로도 안 치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지프스의 신화의 그 거인처럼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메꿔볼까? 뭘로 메꿔볼까? 남편으로 메꿔볼까? 몇 년 있다 왼수 됐어요. 아, 그러면 자식으로 메꿔볼까? 대학 가더니 연락도 안 해. 돈으로 메꿔볼까? 그러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 내밀었는데 저분이 누구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친목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번의 설교 동안에 그 하나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는 가정교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보내진 너를 소진하여 내 자식들 옳은 길로 끌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고 보내진 가정교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가정교사를 사랑하겠어요? 목사는 그냥 그렇게 나를 소진하여 아버지가 계신 곳과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태워지면 그냥 아버지 저도 좀 이거지? 그런데 자식들이 가정교사한테 찾아와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것 좀 부탁 좀 해줄래요?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나도 그 아버지가 좋은데 택들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왜 당신은 그 아버지와 이렇게 서먹서먹해? 화해해. 이게 설교예요. 설교와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소 똑같은 단어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밥을 얻어먹은 거지가 저기 가면 밥 있어 라고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갖고 가면 그때부터 이거 폭력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어딨어요?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믿음. 아빠 너 믿는다. 너 아버지가 이 하나님 나라까지 꼭 데리고 갈 거야. 아버지는 너 여기 올 거 믿는다. 이건 내 아버지인 내 믿음이 널 여기에 꼭 앉힐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으로 맞구나. 우리 아버지 나를 글로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복해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모리아산에 날 꼭 세우시는구나. 이거 알고 간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여기에 세울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랑, 섬김 다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그 사랑을 이해한 만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되자 나를 향한 사랑이 외부로 돌려지게 되는 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안 되나를 처절하게 깨달으세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한 생명이 왜 나한테는 사랑스럽고 소중하지 않지? 연극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진짜 전도하면서 그거 느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내 목숨을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사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왜 안 드는지를 배우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됐어야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지 말고 왜 나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럽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요구하시는가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비워져 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인됨의 자각, 무력함, 불가능함, total depravity, 거기에 unconditional election, irresistible of grace, 이게 부어져서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시는구나. 거기에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어디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로 내려가야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헌금하면서도 이까지 거 이거 버리면서도 나는 이렇게 생색을 내는구나 하려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봉사 선교 가세요. 가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가 배우세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내 마음속에서 섬김과 사랑이 문득문득 보여질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자주 말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 불가능한 자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로 가세요. 아이고 기특하게 내가 변했구나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라는 고백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구나로 가시면 돼요. 그게 자기 의가 아닌 진짜 선인 거예요. 미운 사람 오늘 점심 때 당장 하세요.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다, 그 사람한테 떡 하나 갖다 주세요. 추석도 가까운데. 그리고 속으로 처먹다가 확 뒤져라 이런 마음이 드는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오늘 떡 받는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갖다 먹으세요. 그러면서 나에게서는 왜 진짜 용서가 안 나와, 내가 이거 용서한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거구나, 용서라는 건 깨끗이 잊어버리고 에이 그거 맞아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당연해요 이게 용서인데, 내가 참아주고 이를 악물고 내가 너 참아준다, 왜 내가 난 사람이니까 내가 너 참아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라 벼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나면 넌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이건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하고 있었다면 아 이거 용서 아니다라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왜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냥 덮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사건 공부했는데 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샘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냥 멋지게 그냥 그 이야기 없이 끝나도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샘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로 끝나요.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체 썩는 냄새가 세상에서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술에 취해갖고 뻘거벗고 누워있었어요. 술 드셔본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두주불사였는데 술 먹고 그렇게 옷 벗을 정도가 되면요 그건 이미 많이 간 거거든요. 도대체 그 술을 언제 농사져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바닷물 마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제 생각엔 노아가 그거 방주에 갖고 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잊고 그 저주에 그 비를 다 잊고 술 취해서 눕는 게 벌거벗고 눕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아담의 벌거벗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룸. 그 아룸을 바라보고 함이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라고 자기의 선악 구조를 갖고 판단하는 걸 죄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함의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냐면 당시에는 아들에게 저주를 하면 그 아들과 아비가 함께 묶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에게 저주를 하면 노아가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함에게 저주를 하면 그러니까 가난에게 저주해서 함까지 같이 저주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과 함의 후손 애굽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딱 양쪽에 쓰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와 여기를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는 걸 출애굽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린 양, 여기서는 기생 라합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의 후손 애굽 만든 애굽이란 나라, 가나안이란 나라가 예수에 의해서 괴멸되고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샘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 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끝. 뭘 잘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바로 그냥 덮는 거다. 이거 이해한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덮으심의 은혜를 이해한 자로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마음을 자꾸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요. 마지막 설교 때는 좀 희망차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숨으셔서 여러분 제발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좀 배우세요. 그 안에 얼마나 귀한 보배가 들어있는지 잘 배우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님이 정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식이라고 키워놔봤자 결혼하면 지 마누라 치마폭에 푹 빠져갖고 전화도 안 하고 명절 때도 시댁에 먼저 갈까요? 처갓집에 먼저 갈까요? 이걸로 그냥 싸우다가 그냥 또 안 오고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나 와가지고 지들끼리 찍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희망 두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세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뭐 사고도 좀 쳐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이 철이 일찍 들어요. 전부 공부 잘하신 분들만 앉아 계신데 참 이런 실력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 공부 잘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착한 사람 됐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 역할들 잘 수행해 가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대하 드라마가 멋지게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대통령 역할만 하려고 그러고 전부 재벌 역할만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할머니 역할 맡은 사람이 막, 속눈썹 이따만한 거 붙이고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역할 하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배너는요, 찰턴 헤스턴이 당시 1964년에 거의 70만 불의 개런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죠. 나중에 뭐 반지 이따만한 거 하나 끼는 거 이외에는 그 영화 내내 뭐 노예선에 뭐 철저히 거기 그 황제로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 일당 2,000원짜리예요. 잠깐 나오고 마는데 황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로 가치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공주님들이세요. 근데 뭐가 이제 잠시 요 인생의 역할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왕노릇 할 건데 뭐 이렇게 기죽고 그러세요? 뭐 망하셨어요? 뭐 이혼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배울 거 그냥 잘 배우세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계세요? 예, 이거 힘 아니구나 거기서 그냥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누리세요. 괜찮아요. 명품 사고 싶으세요? 사세요. 그냥 너무 고고 야 요거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비닐백 들고 다닌다? 이게 더 큰 죄예요. 너 나 존경스럽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뭐 잘 누리세요. 누리되 상식적으로. 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자체가 명품인데 뭘 우리를 명품으로 또 둘러야 돼요. 명품은 신문지로 싸도 명품이에요. 짝퉁은 아무리 귀한 박스에다 넣어도 짝퉁이고. 근데 전부 스펙이라는 걸 쌓아서 내 껍데기를 위장하려고 하니까 성도가 저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교회 위해 기도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답게 사십시다, 여러분. 털리고, 비워지고, 또 그렇게 부인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라는 그냥 그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 자리로 내려가자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